VOA 세계 뉴스입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미국 스탠포드 대학 교수 두 명이 공동 수상했습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오늘 미 스탠포드 대학 폴 밀그럼 교수와 로버트 빌슨 교수를 2020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두 학자가 경매 이론을 개선하고 새로운 경매 형식을 개발했다고 수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밀그롬은 72세로 스탠포드대 인문학 교수며 윌슨은 경영학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스웨덴 발명가 알프레드 노벨을 기리는 스베디게스 릭스뱅크 경제과학상은 지난 1969년부터 2019년 사이 84명의 수상자에게 수여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오늘 북한이 지난 주말 대규모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탄두를 얼마나 실을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준락 한국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정보당국이 신형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무기 등 북한이 공개한 무기들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다탄도 탑재 협상으로 추정되느냐는 질문에 공개된 것은 외형적인 영상만 공개된 부분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신형 미사일이 실물인지 모형인지 명확하지 않고 신형 미사일은 지금까지 시험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신형 ICBM은 기존보다 탄두부 길이가 길어져 다탄도 탑재형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지난 2017년 11월 마지막으로 ICBM을 발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중국 억류 캐나다인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 백악관 저드디어 대변인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트리도 총리와 통화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리도 총리에게 자신과 영부인의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을 걱정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어 대변인은 두 정상이 코로나 대유행과 바이러스 퇴치 노력에 관해 논의했다며 대통령은 또 중국에 억류된 캐나다 시민 두 명에 대한 석방 지지 입장을 견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리도 총리도 통화에서 중국이 임의로 억류 중인 캐나다 시민 두 명의 즉각 석방을 추진하는 미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2018년 말 캐나다 시민 코브릭과 스페이버를 체포했고 이후 스파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의 체포는 캐나다가 미국의 요청으로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하웨이의 멍한조 부회장을 체포한 직후 이뤄졌습니다. 미국 대선이 3주가량 남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부터 미 남동부 플로리다주에서 대선 유세를 재개합니다. 플로리다주 샌포드 국제공항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월 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처음으로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완전히 회복됐고 더 이상 감염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면서도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는지 여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 언론은 다음 달 3일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지지율에서 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플로리다를 시작으로 펜실베니아와 아이오와 노스캐롤라이나 등 경합 지역에서 선거 유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면역이 생겼다고 주장한 데 대해 트위터가 해당 트윗에 경고 메시지를 표시했습니다. 미국의 거대 소셜미디어 기업인 트위터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내용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잘못된 정보 유포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타이완 건국 기념일인 지난 10일 대규모 침략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중국 중앙방송 CCTV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CCTV는 이날 중국군이 전날 야간 공격 모의 훈련을 벌였다며 무인기를 비롯해 특수부대, 공수부대 등이 참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언론이 타이완에 대한 군사 상륙 작전 전 과정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10월 둘째 주 월요일인 12일은 미국의 연방 공휴일인 콜럼버스 데이입니다. 콜럼버스 데이는 1492년 지금의 바하마 군도에 도착한 이탈리아 출신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기념하는 날인데요. 하지만 최근 수십 년간 콜럼버스 데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은 콜럼버스가 아니라 아메리카 원주민이라는 겁니다. 특히 콜럼버스의 미 대륙 발견으로 유럽인들이 미주 대륙에 진출하면서 원주민이 박해받았다는 역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원주민과의 화해를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콜럼버스 데이를 아메리카 원주민을 기억하는 날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위스콘신주와 뉴멕시코주, 메인주, 그리고 미 서부의 대도시 LA 등이 콜럼버스 데이를 원주민의 날로 기념하는 등 이런 변화에 동참하는 지역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과 함께 신대륙의 발견자로 알려진 콜럼버스가 미국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무엇보다 과거 미국 사회에서 차별을 경험했던 이탈리아계 이민자들은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콜럼버스 데이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미국 대선 ABC 또 주간 프로그램으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코로나 사태로 주목받는 카약과 코로나 바이러스를 추적하는 앱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화요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남도는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12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과 신의주는 5도에서 19도, 개성 6도에서 20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함흥 8도에서 19도, 청진 지역은 4도에서 1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입니다. 미시간은 이제 꿈처럼 보이네요. 미국을 찾으러 왔다고 하는데요. 아메리카 들어보시죠.
She read her magazine and the moon rose over an open field. Kathy, I'm lost, I said, though I knew she was sleeping. I'm empty and aching and I don't know why. Counting the cars on the New Jersey Turnpike, they've all come to look for America. All come to look for America. All come to look for America.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군이 철수하면 이라크 내 미군과 미국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이라고 이라크 민병대 측이 밝혔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인 미국 경제학자 두 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탓에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300만 명에 달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미군과 바그다드 내 미국 대사관을 겨냥한 공격을 중단할 것이라고 이라크 민병대가 밝혔군요.
그렇습니다. 무함마드 모히의 카타이브 헤즈볼라 대변인은 이라크 정부가 미군 철수 시간표를 제시하면 로켓 공격을 중단할 수 있다고 11일 발표했습니다. 모히의 대변인은 이날 로이터통신에 조건부 휴전을 제안했다면서 이는 미군을 겨냥했던 모든 반미 민병대가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건부 휴전을 제안한 카타이브 헤즈볼라가 어떤 조직인가요?
네, 이란 지원을 받는 이슬람 시아파 민병대인데요. 이라크 내 민병대 중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아파 민병대가 결국에는 전면적인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모히의 대변인은 정확한 철군 시한은 제시하지 않지만 미국이 계속 이라크에 주둔하려 한다면 더 격렬하게 공격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최근 이라크에서 시아파 민병대 공격으로 골치를 앓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아파 민병대나 미군이가 시아파 민병대가 미군이나 이 바그나르의 미국 대사관 그리고 서방 나라 외교관들을 자주 공격한 바 있었습니다.
미군이나 미국 대사관이 공격받은 이유가 이란하고 관련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맞습니다. 미국이 지난 1월에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카셈 솔레이만이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과 시아파 민병대 지휘관을 무인기를 이용해서 살해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보복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이라크 의회가 미군의 전면 철군을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보복 공격이 심해지자 미국 정부가 최근 이라크 정부에 경고하기도 했죠.
네, 로이터통신 등 몇몇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었는데요.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최근 바르함 살리 대통령 등 이라크 고위 관리들과 통화하면서 이런 개혁을 통보했다는 겁니다. 대사관이나 군기지 등 미국 정부 시설이나 외교관 등을 겨냥한 공격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라크 정부가 이걸 제대로 막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 미국 국무부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국무부는 폼페오 장관이 외국 정상과 나눈 대화에 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 정부는 해외에 있는 미국 관리들에 대한 위협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 폐쇄 위협에 이라크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나요?
네, 이라크 정부 안에서는 미국 대사관 폐쇄를 상당히 우려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만일 미국 대사관이 떠나면 이라크 안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사관이 문을 닫으면 무력 충돌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하는 근거는 뭔가요?
네, 미국이 자국 외교관들을 철수한 다음에 이라크 안에 있는 시아파 민병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라크가 다시 전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입니다.
현재 미군이 이라크에서 하는 임무가 뭔가요?
네, 원래는 지난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해서 사담 후세인 당시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 이라크 정부를 세웠죠. 그 후에는 이라크 안정화 작업에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렸는데요. 현재는 미군 수천 명이 남아서 이라크 안에서 대테러 작전이나 이 현지 군경 훈련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라크 민병대가 미군 철수를 요구했는데 실제로 미국은 이라크 주둔 미군 규모를 줄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 군방부가 또 최근에는 이라크 주둔 미군을 기존 5,200명에서 3,000명 수준으로 줄일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라크에서 미군이 곧 전면 철군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미군이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전면 철수한다는 말인가요?
네, 뭐 사실 자세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폼페오 장관은 임무를 마치는 대로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능한 한 빨리 이라크에 있는 미군을 최저 수준으로 줄이길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이를 위해서 이라크 정부와 협조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라크에 있던 미군이 철수하면 이제 미국이 이라크 방위에는 관여하지 않는 건가요?
또 그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일 이라크 이웃은 이란이 적대 행위를 하면 이라크인들을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가 이젠 스스로 힘으로 살고 자신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라크는 미국, 이란과 동시에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몇 안 되는 나라들 가운데 하나죠?
그렇습니다. 이라크와 이란이 모두 이슬람 시아파가 다수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이라크 안에 있는 이슬람 무장 조직인 IS 격퇴 전쟁을 돕기도 했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나왔군요.
네, 올해 경제학상이 미국 학자 두 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2일 폴 밀그럼과 로버트 윌슨, 미국 스탠퍼드 대학 교수를 2020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두 사람은 어떤 업적을 인정받았습니까?
네, 두 학자가 경매 이론을 향상한 업적을 인정받았습니다. 왕립과학원은 이 두 사람이 개발한 기법이 라디오 주파수나 어음량 할당 그리고 활주로 배정 등 많은 부분에서 쓰인다면서 이를 통해 전 세계에서 이 많은 판매자나 구입자 그리고 납세자들이 혜택을 받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경매가 구체적으로 어떤 매매 방식을 말하는 건가요?
뭐 잘 아시는데요.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여럿일 때 이 값을 가장 높게 부르는 사람한테 물건을 파는 걸 말합니다. 노벨위원회는 밀그럼 씨와 윌슨 씨가 이런 매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응찰자들이 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지 명확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통적인 방법으로 팔기 어려운 이 서비스나 상품 판매를 위한 이 완전히 새로운 경매 방식을 개발하는데 이 자신들의 이론을 활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노벨상 발표가 이제 마무리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난주부터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물리학상, 화학상, 문학상, 평화상 그리고 오늘 경제학상을 마지막으로 수상자 발표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올해 노벨상 시상식은 예년과는 다른 방법으로 치러지죠?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이 평화상을 빼면은 대면 시상식이 아니라 모두 온라인 시상식을 합니다.
수상자들 면면을 보니까 올해도 미국 학자들이 강세를 보였던데요.
그렇습니다. 수상자가 11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7명이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외에는 프랑스와 영국 그리고 독일 학자들이 상을 받았습니다.
수상자 가운데 개인이 아니고 단체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이 유엔 식량계획 WFP에 돌아갔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300만 명에 달한다는 소식이네요.
네, 유엔 국제이주기구 IMO가 9일 공개한 보고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국에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최소한 275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주노동자와 선원, 유학생 등을 포함한 숫자인데요. 이번 보고서는 101개 국가 이상이 382개 지역에서 나온 자료를 근거로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뭐 잘 아시다시피 많은 나라와 지역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으려고 국경을 아예 닫거나 이동을 제한해서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220개 국가와 지역에서 9만 1000건이 넘는 이동 제한 조처가 부과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집을 떠나 외국에서 일하다가 봉쇄 조처로 오도 가지도 못하는 처지가 된 거군요.
네,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귀국하지 못한 사람들이 현지에서 착취나 학대를 당하거나 방치될 위험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태에서 인신매매 조직이나 범죄 조직, 그리고 이런 상황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이민자들이 노출되기 쉽다고 보고서가 경고했습니다.
일하던 나라에서 발이 묶인 상태에서 범죄 위협에 노출된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많은 나라가 자국민들을 위해서는 방역이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데 발이 묶인 이주자들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서가 설명했습니다.
그런 혜택에서 제외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이민자들이 체류 신분이 불안정하거나 보건복지 혜택 받기를 꺼리는 탓도 있고요. 몇몇 나라에서는 커지는 반이민 감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대유행으로 인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들에 대한 눈길이 곱지 않다는 소식도 있긴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혐오 발언이나 실제로 공격도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IMO 보고서는 이런 일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탓에 시설에 수용된 이민자들 상황도 지적했습니다.
몇몇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자 자기 나라에 일하러 들어온 이주 노동자들을 집단으로 수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용소 안에 위생이 불량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안에서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위생이 불량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에 걸릴 위험이 커지겠군요.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이들이 치명적인 병에 노출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그 밖에 또 선원 약 40만 명이 코로나 때문에 장기간 대상에 고립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신세가 된 이민자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딘가요?
네,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인데요. 이 두 지역에서 이런 사람들이 약 127만 명에 달합니다. 이 총 275만 명 가운데 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행사를 재개했습니다. 이 밖에 대선 관련 소식 살펴보겠고요.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 지명자 인준청문회가 상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어서 예일대학교가 아시아계와 백인 지원자를 차별했다면서 법무부가 소송을 낸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행사를 재개했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백악관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지지자들이 백악관 뜰에 모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발코니에 나와서 연설을 했는데요. 법과 질서를 위한 평화적 시위가 이날 행사의 주제였습니다. 이 참가자들은 대부분 흑인이나 중남미계 출신 주민들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람들한테 경찰력 확보와 법질서 수호를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확진 이후 처음으로 공개 행사를 한 거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확진 사실을 발표한 이후에 처음으로 지지자들 앞에 나와서 이 연설을 한 건데요. 앞서 백악관 주최의 존 콜리 박사가 이날 10일부터 공개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대규모 외부 유세도 재개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우리나라 미국이 사회주의 국가로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아주 큰 유세를 시작할 것이라고 이날 연설에서 말했습니다. 12일 플로리다주, 13일 펜실베니아주, 14일 아이오와주를 트럼프 대통령이 잇따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행보에 반응이 어떤가요?
주요 언론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서 완치됐는지 아직 공식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몸 상태가 좋다고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0일 백악관 연설 현장에 모인 청중의 대다수가 마스크를 쓰기는 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했나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미치도록 끔찍한 중국 바이러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표현했는데요. 이 바이러스를 물리쳤다고 1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면역이 된 것 같다고도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는데요. 짧은 시간이나 장기간 혹은 평생 면역이 됐을 수도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 검사를 최근에 다시 해서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몸 상태가 좋다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밝혀진 치유 근거는 아직 없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도 같은 취지로 글을 올렸는데요. 백악관 의사들이 완전하게 승인한 내용이라면서 자신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가 없고 퍼뜨릴 수도 없다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을 적으면서 괄호 안에 면역, 이뮨인이라는 단어를 적었는데요. 트위터 측은 이 글에다가 코로나 감염증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내용이라는 경고 표지를 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플로리다를 찾는다고 했는데요. 경쟁자인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 쪽의 움직임도 살펴보죠.
네,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같은 날 12일 오하이오주로 향합니다. 오하이오주는 플로리다주와 더불어서 이번 대선의 대표적인 경합주로 꼽히는 지역인데요.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한테 8%포인트 이상 앞섰던 곳입니다. 이 바이든 후보는 이 지역 주요 도시인 톨레도에서 노동가족들을 위한 더 나은 경제 재건이라는 주제로 연설할 계획인데요. 이날 공화당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오하이오주를 찾을 계획입니다.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 최근 지지율 추이는 어떤가요?
네, 바이든 후보가 전국 조사에서 줄곧 1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12일 공개된 워싱턴 포스트와 ABC 뉴스 공동설문에서 바이든 후보 54%, 트럼프 대통령 42%를 기록했는데요. 두 사람의 격차가 12%포인트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서 CNN과 SSRS 조사에서는 16%포인트 차이가 났었고요. NBC 뉴스와 월스트리트 저널 공동조사에서는 14%포인트 차이로 역시 바이든 후보가 더 많은 지지율을 기록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뒤지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가짜 뉴스 매체들이 가짜 여론조사 결과들을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대법관 인준 청문회가 열리는군요.
네,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12일 오전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15일까지 나흘 동안 진행될 예정인데요. 당초 야당인 민주당이 이 관련 의사 일정에 전면 반대했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원회 소속인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청문회에 참가하는 등 회의 진행에 협조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청문회 관련 의사 일정에 반대한 이유는 뭡니까?
네, 대선 이후로 이 신임 대법관 인선을 미루자는 게 민주당의 요구입니다. 다음 달 3일 대선에서 나타날 민의를 보고 나중에 결정하자는 이야기인데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든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이기든 이 새로운 4년 임기를 시작할 대통령이 차기 대법관을 지명하도록 하고 그걸 상원에서 인준하자는 게 민주당의 요구입니다. 하지만 집권당인 공화당의 입장은 다른데요. 헌법이 대통령과 상원에 부여한 권한과 책임에 따라 신속하게 후임 인선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청문회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달 말까지 인준을 마치겠다는 게 공화당의 계획입니다.
민주당이 대선 전 인준에 반대했는데요. 베럿 지명자에 대한 판단은 어떤가요?
네, 민주당은 베럿 지명자가 대법관 직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관련 성명을 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오바마 케어를 철폐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해왔다면서 이 배럿 지명자는 오바마 케어를 유지하도록 한 대법원 결정에 상충하는 판결 기록을 가진 인물이라고 이 바이든 후보는 말했습니다. 이 오바마 케어란 건 이 민주당 소속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당시에 시작했던 이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배럿 지명자가 대법관이 되면 공화당의 입장을 뒷받침할 거라고 민주당이 예상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밖에 중요한 이 대법원 판례들이 뒤집힐 수 있다고 민주당에서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 대법원의 이념적 균형이 보수 쪽으로 더 쏠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이 진보의 아이콘이라고 불렸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생존 당시에 이 대법관들의 이념 성향은 보수 5명 대 진보 4명으로 갈렸었는데요. 지난달 타계한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으로 보수 성향인 배럿 지명자가 취임하게 되면 보수 6명 대 진보 3명으로 보수 쪽이 더욱 강화되는 겁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배럿 지명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배럿 지명자는 사법부가 국가적 정책 결정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책 결정과 가치 판단은 국민이 선출한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인준청문회 모두 발언을 언론에 공개했는데요. 법원이 그런 정책 결정을 하기를 대중이 기대해서도 안 되고 법원이 또 시도도 해서도 안 된다고 배럿 지명자는 밝혔습니다.
상원 법사위에서 열리고 있는 대법관 청문회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네, 법사위원들이 앞서 인준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배럿 지명자의 평판이나 신원, 배경을 파악하고 재산 상태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주요 법률적 사안에 대해 어떤 판단을 했는지도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청문회에서 배럿 지명자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지명자가 주요 사안에 대해서 답변할 기회가 되는 게 청문회고요. 또 대법관이 되면 어떤 식으로 일할지 대중에게 알릴 수도 있는 단계가 됩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질의와 답변이 오갈 주요 사안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현재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쟁점 사건들에 대한 견해를 법사위원들이 배럿 지명자한테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바마 케어 관련 소송이 대표적인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 오바마 케어를 완전하게 철폐하겠다고 공약하고 관련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밟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주정부와 사회단체들이 소송을 내면서 대법원까지 올라간 건데요. 대선 직후인 다음 달 10일 대법원이 이 사건 심리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오바마 케어 외에 어떤 쟁점들이 있습니까?
네, 그 밖에 임신 6개월까지 중절 수술을 전면 허용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대법원에 올라간 상태고요. 수정헌법 2조에서 규정한 총기 소유 권리, 그리고 동성결혼 관련 법규, 또 이민정책 관련 사안 등도 대법원이 다룰 예정입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이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문제들입니다.
청문회를 마치면 법사위에서 어떤 일을 진행하나요?
네, 법사위원들이 이 청문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현재 법사위원 중에 공화당 소속이 12명, 민주당 소속이 10명이라서 배럿 지명자가 무리 없이 다수 찬성표를 받을 전망인데요. 그리고 나서 상원 본회의로 송부합니다. 만일 법사위 투표에서 반대표가 다수더라도 본회의에 보내는 게 관례인데요. 그럴 경우에는 인준 부결을 본회의에 권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상원 본회의에서는 어떤 일이 진행되나요?
네, 상원의원 100명 전원이 참가하는 인준 토론을 벌입니다. 법사위원장이 이 토론을 주관하는데요. 그 뒤로 최종적인 인준 표결을 진행합니다. 재적의원 100명 중에 과반수가 인준 요건인데요. 그러니까 51명의 상원의원이 찬성하면 인준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공화당 상원의원이 53명이고요. 민주당과 무소속이 47명입니다.
공화당 의원이 53명이면 과반수인 51명 찬성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네요.
네,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이 무리 없이 가결 정족수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 대법관 인준 문제를 대선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을 밝혔던 수전 콜리스 의원과 리사 머카우스키 의원 외에는 아직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 동부의 명문대학인 예일대학교가 소송을 당했군요.
네, 이 법무부가 지난주 예일대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진행한 조사 결과 예일대학교가 아시아계와 백인 지원자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차별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는 민권법에 위배된다는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민권법이 뭡니까?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 지역, 종교, 그리고 성별 등에 따른 차별 대우를 금지하기 위해서 1964년에 제정된 법규입니다. 이 법무부는 코네티컷 연방법원에 낸 이번 소장에서 예일대학교가 학부생 입학 사정 과정에 이 지원자의 인종과 출신 지역에 따른 차별을 했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인종은 매년 수백 명의 당락을 결정하는 요소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동등한 실력을 갖추고 있어도 인종 때문에 입학률이 낮았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법무부 조사 결과 아시아계 미국인과 이 백인 지원자들이 합격할 확률은 흑인 지원자의 10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소송에 예일대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근거 없는 소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피터 셀러베이 예일대학교 총장은 성명에서 예일대의 입학 절차는 공정하고 합법적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해당 소송의 결과에 따라 입학 대학 입시 절차를 바꾸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일대가 법무부의 조사를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016년에 예일대학교와 브라운대학교 또 다트머스대학교에 대한 인종차별 진정서를 받고 조사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그럼 이번 소송은 해당 조사에서 기인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법무부가 앞서 지난 8월 예일대학교의 인종차별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었는데요. 당시 법무부는 예일대가 수많은 아시아계와 백인 지원자들의 입학을 인종을 근거로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일대가 학생들의 인종적 균형을 맞춰왔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인종이 대학 지원자의 판단 요소가 될 수 없는 건가요?
예, 과거 미 대법원이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는 대학이라도 지원자의 인종을 하나의 판단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성을 위해서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이런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는데요. 예일대학교의 경우 수백만 달러의 연방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인종 고려 측면에서 전혀 제한적이지 않았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문제가 법정에까지 가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에릭 드레이밴드 법무부 민권 담당 차관보는 이 대학 지원자는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 역량, 성취도에 의해서 평가받아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편견과 슬픔, 분열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종차별 문제로 재판 중인 대학이 또 있다고요?
네, 지난 2014년 하버드대학교도 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이라는 비영리단체로부터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무부가 이 단체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올해 미국 대선에 출마한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진영이 막바지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이 과정에서 각종 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은 많은 항목에서 매우 다른 태도를 보이는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후보들의 현안별 입장 첫 번째 시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방안과 관련해 두 후보는 몇몇 항목에서 판이한 자세를 보입니다.
President Donald Trump has worn a mask in public on rare occasions. Yet a growing movement around the world challenges science.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와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 내 모든 사람에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조처에 반대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공공행사의 모습을 드러내면서도 마스크를 거의 착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모든 주지사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라고 촉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행사에 나올 때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두 사람 의견이 일치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바로 감염 검사를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검사 확대가 신규 확진자 수를 늘린다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전국적인 검사와 감염자 추적을 시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연방기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m also pleased to report today that a vaccine candidate has begun the phase 1 clinical trial. This is one of the fastest vaccine development launches in history. Not even close. We're also racing to develop antiviral therapies.
또 두 사람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빠른 개발도 지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올 것이라고 자주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도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승인한 백신이 안전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대유행 와중에 학교를 다시 여는 것에 찬성합니다.
President Donald Trump threatened to cut funding to U.S. schools that do not open. It's a tough decision. Health and education experts say kids are better off at school.
트럼프 대통령은 전국 학교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를 다시 열지 않는 지역에는 연방 지원금 제공을 보류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바이든 후보는 지역 교육구들이 현지 상황에 근거해 안전한 개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밖에 미국의 세계보건기구 WHO 탈퇴와 관련해 두 후보는 다른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WHO 탈퇴를 명령했고 바이든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즉각 이 조처를 번복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 ABC. 오늘은 후보들의 연합별 입장 첫 번째 시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낫 킹 콜과 나탈리 콜의 Unforgettable 들려드립니다. 당신의 모습이 마치 사랑 노래처럼 잊히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죠.
Unforgettable. That's what you are.
Unforgettable. Though near or far,
like a song of love that clings to me, how the thought of you does things to me, never before has someone been there.
Unforgettable in every way.
And forevermore.
And forevermore.
That's how you'll stay.
That's how you'll stay.
That's why, darling, it's incredible. Someone so unforgettable thinks that I am unforgettable too.
Unforgettable too.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뉴욕에서는 짐이라고 하는 체력 단련 시설들이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따라서 뉴욕 시민들은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야만 했는데요. 자, 그래서 요즘 각광받고 있는 스포츠가 바로 카약입니다. 카약은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노를 저어 움직이는 자그마한 배를 말하는데요. 요즘 뉴욕에선 카약을 구하기도 힘들 지경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코로나 사태로 주목받는 카약. 주말 오후 카약을 타기 위해 허드슨 강변에 나온 수잔 맥나마라 씨. 수잔 씨가 처음 카약을 접한 건 지난 1996년이라고 합니다. 이후 수백 차례 뉴욕 맨해튼 섬 주변을 돌며 카약을 즐겼고 심지어 미 동부 해안에 따라 카야킹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My biggest thrill so far is paddling around Manhattan. And one year we did that under a full moon.
지금도 맨해튼 주변에서 카약 타는 걸 제일 좋아한다는 수잔 씨는 카약을 타면 낭만적인 순간도 맞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한 번은 밤 8시쯤 보름달이 뜬 하늘을 바라보며 카약을 탔는데 그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새벽 4시까지 조용한 강에서 혼자 노를 젓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수잔 씨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직후에는 뉴욕 허드슨 강이 이전보다 덜 붐볐다고 하는데요. 짐과 같은 운동시설이나 식당 등이 다 문을 닫으면서 사람들이 여가를 보낼 공간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면서 최근 들어 카약을 타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고 했습니다. 에이미 아키시 역시 재미삼아 한번 타봤다가 카약을 새로운 취미로 삼게 된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At first I had no idea what I was getting myself into. I just, something was telling me that I just needed to.
에이미 씨는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카약에 푹 빠질지 몰랐다고 하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카약을 한번 타봤는데 기초 수업을 들은 후 물 위에 있는 게 좋아서 계속 카약을 타러 나온다고 했습니다. 에이미 씨의 경우 기초 과정을 배운 후 바로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곳까지 가봤고 이후 좀 더 나아가 돌고래가 이동하는 것까지 바로 눈앞에서 봤다고 하는데요. 50km를 배를 저어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9시간 정도라고 했습니다. 허드슨 강에서 카약 타기는 사실 초보자들에겐 쉬운 취미가 아닙니다. 경험이 있고 노를 잘 젓는 사람들에게 더 적합한데요. 요즘은 조수의 차이로 하루 두 번 물길이 바뀌면서 자칫 잘못하면 30분 안에 대서양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Come on, you can do it.
에릭 스틸러 씨는 카약 대여점인 맨해튼 카약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뉴욕시에서 가장 오래된 카약 대여업소라고 합니다. 에릭 씨 아버지는 60여 년 전 독일에서 건너온 이민자로 카약 사업을 시작했고 60살이 다 된 에릭 씨가 현재 아버지가 물려준 가업을 잇고 있었습니다.
In kayaking, you're using a lot of core musculature, arm, shoulders, chest and back.
카약을 하면 팔이나 어깨, 가슴과 등 같은 핵심 근육을 많이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뿐 아니라 페달을 밟기 위해 다리 근육도 생각보다 많이 쓰게 된다며 따라서 카약은 전신 운동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뉴욕의 많은 사업체가 문을 닫게 됐을 때 카약 대여 사업은 필수 업종으로 분류돼 초여름부터 영업을 할 수 있었다는데요. 에릭 씨는 대신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손 세정을 필수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카약을 타러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하네요.
So all of a sudden, we found out people wanted to come and learn how to kayak and stand up paddleboard as a really great way.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와서 카약을 타거나 배우길 원했다는 건데요. 몇 주간 집에만 갇혀있던 사람들에게 이 카약은 갑갑함을 떨쳐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전수칙상 몰려드는 사람을 다 받을 수는 없어서 카약을 타기 전에 우선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시간당 탈 수 있는 인원도 제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카약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현재 뉴욕 시내 스포츠용품 가게엔 카약이 동이 났다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 시대, 카약은 뉴욕 생활을 즐기는 최고의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코로나 바이러스를 추적하는 앱. 가을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미국 대학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 남서부 애리조나 주립대학에선 학생과 교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추적하는 손전화 앱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학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코비드와치라는 앱은 이용자의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해 감염 위험을 알려주고 또 개개인에 맞는 전문가의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데요. 조이스 슈로더 분자생물학과 교수가 이 앱 개발을 이끌고 있습니다.
The campus itself has the ability now to set the exposure notification levels. And what does that mean?
슈로더 교수는 현재 대학 자체적으로 바이러스 노출 위험 단계를 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며 만약 아주 적은 확률이라도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있다면 손전화 앱을 통해 위험 통지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만약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클 경우에만 통지를 원하면 그렇게 앱을 설정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선 애리조나 대학처럼 코로나 방역을 위한 추적 앱을 활용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제프리 칸 생명윤리학과 교수는 사람들에게 바이러스 노출 위험을 알려주고 행동 수칙을 전하는 기술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There's a little bit of laboratory of the states happening. So Arizona may do something. Virginia may do something else.
애리조나를 포함한 일부 주에서 나름대로 소규모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는 도움이 안 될지 몰라도 앞으로 있을 또 다른 팬데믹에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코비드 마치의 공동 창업자인 샤미르 할라이 씨는 코비드 마치의 경우 사용자 개개인에게 맞는 조언을 보건 당국자들이 해줄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We individualize the quarantine recommendation based on your specific exposure history.
노출 위험도는 물론 사용자의 나이나 기저 질환, 생활 습관 등에 맞춰 개개인에 맞는 격리나 대응 방법도 제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해당 앱은 개인 맞춤형인 동시에 지역사회 필요에 따라 지역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해당 앱을 손전화에 내려받아야 활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앱을 내려받는 데 대해서는 학생들 생각이 좀 나뉘는 듯 했습니다.
I had I guess privacy questions about it. Like I wasn't sure how much.
한 학생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의구심이 든다고 했는데요. 바이러스 노출을 추적하기 위해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게 꺼림직하다는 겁니다.
I've read up on it a little bit. And honestly, I feel pretty good about it.
반면 또 다른 학생은 이 앱에 관해 들었는데 꽤 안전한 것 같았다며 사생활 침해가 될 요소들은 피하지 않았겠냐며 합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 가을 신학기와 함께 대학가에 이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학교마다 비상에 걸린 상황에서 이 애리조나 대학 측은 해당 앱이 학생들과 교직원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바이러스로 인해 학교가 다시 문을 닫는 일이 없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Evelyn here and welcome back to Cinema English. 여러분 안녕하세요. VOA 영화로 배우는 영어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싱가포르를 배경으로 한 유쾌한 로맨스 영화 Crazy Rich Asians 함께 보면서 Stand Up To, 무엇에 맞서다 라는 재밌는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뉴욕에서 대학 교수로 일하는 레이철, 그녀에겐 1년 정도 사귄 멋진 남자친구 닉이 있습니다. 어느 날 닉은 친구의 결혼식에 갈 겸 자기 가족을 레이철에게 소개해주기 위해 그녀를 자신의 고향인 싱가포르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곧 레이철은 닉이 어마어마한 부잣집 도련님이란 사실을 알게 되죠.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성공한 레이철과는 차원이 다른 남자친구. 예상한 대로 그의 친구들과 집안 사람들은 레이철을 곱게 보진 않는데요. 영화 장면을 통해 오늘의 표현 들어볼게요. Stand up to. 잘 들어보세요.
I really admire you. It takes guts coming all the way over here facing Nick's family. I know this much. You will never be enough.
No, it's about time someone stood up to Aunt Eleanor. But you, not me. Oh God. She can't know I was ever here. I feel glorious, glorious.
Got a chance to start. It's about time someone stood up to Auntie Eleanor. 조금 빨랐는데 잘 들어보셨나요? Stood up, stand up의 과거형이죠. Stand up 하면 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stand up to someone, stand up to something. Stand up에 to가 붙었어요. 어떤 뜻이 될까요? To 하면 무엇에 대하여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stand up to 하면 무엇에 맞서다, 대항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비슷한 뜻으로는 challenge, 도전하다, 맞서다, confront 역시 맞서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stand up to injustice, 부당함에 맞서다, stand up to bullies, 괴롭히는 사람들에 맞서다, stand up to inequality, 불평등에 맞서다. We will stand up to racism together, 우리는 함께 인종차별에 맞설 것이다. We will stand up to racism together. We will challenge racism together. I had to stand up to my professor. 저는 교수님께 맞서야만 했어요. Stand up to my professor. You have to stand up to someone who doesn't treat you with respect.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맞설 줄 알아야 합니다. You have to stand up to someone who doesn't treat you with respect. You have to confront someone who doesn't treat you with respect. 그럼 영화 장면에서 나온 대사, It's about time someone stood up to Auntie Eleanor. 어떤 뜻인지 쉽게 이해되죠? It's about time. 그럴 때가 되었지. 어떤 때가 되었냐? Someone stood up to. 누군가가 맞설. Auntie Eleanor. 엘레노 고모에게. Stand up to. 누구에 맞서다. 무엇에 대항하다. 엘레노어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자 여러모로 미국적인 레이철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녀는 아들 닉과 레이철의 사이를 반대하죠. 하지만 레이철은 가족과 친구의 도움으로 엘레노어에게 맞섭니다. 그렇지만 이외에도 다른 환경에서 온 두 사람의 앞날을 걱정시키는 것들이 많은데 레이철과 닉은 난관을 헤치고 이뤄질 수 있을까요? 오늘의 표현 stand up to, stand up to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really admire you. It takes guts coming all the way over here facing Nick's family. Another day, another breath. I know this much. You will never be enough.
No, it's about time someone stood up to Aunt Eleanor. But you, not me. Oh God, she can't know I was ever here. I feel glorious, glorious.
Got a chance to start. Stand up to bullies. Stand up to injustice. Stand up to. 무엇에 맞서다, 대항하다.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 And that's a wrap for today's Cinema English. I'll see you guys next time. 영화로 배우는 영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